오늘 저녁에는 이 십자가와 평화와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일날 또 설교가 평화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십자가를 더 중심으로 또 함께 이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에 또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이 좀또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이 대림절 기간에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저녁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왜 십자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그 많고 많은 죽음 중에 십자가의 죽음일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이웃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많고 많은 그 죽음의 방법 중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금요일마다 설교하는 것은 그 신약 단어 수업이라는 헬라어 이 단어책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단어 수업이라는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이렇게 단어들을 설명해 놓은 그 책을 중심으로 제가 읽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오늘 특별히 오늘 저녁은 그 헬라어 단어 수업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어떠한 그 나무, 그 다음에 그 장소, 뭐 그러한 것들이 중요할 수 있지만 더 크고 놀라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고난, 죽음,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전혀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죽음에 대한 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어떠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어떠한 이러한 것을 십자가와 그 다음에 죽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에 죽음 없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기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웬만하면 겪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했을 때, 어쩌면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 나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필요 없지. 나는 이 땅에서 복받은 인생,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만 내게 있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새 생명으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돌아서 가거나 죽음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길을 가는데, 바로 예수님처럼 죽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 죽음이 그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표현을 보면 제가 읽은 책을 보면 지옥과 같은 경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옥과 같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파라다이스, 천국은 사모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정말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통과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죽음의 방법이 있는데 왜 십자가인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어떠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까? 배반한 사람들, 주인을 배반한 노예, 나라를 배반한 반역자들이 경험하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조용한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곳에 이 십자가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을 한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할 때는 이 십자가형 자체가 많은 돈과 인력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형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처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곳에 끌고 가야 되고 또 사람을 매달고 매달는 과정 가운데에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 자체가 단순히 좀 경제적으로도 로마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주는 효과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의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통제에 잘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 자체가 정말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그러한 십자가형을 경험한다면 그 가족 자체가 가족 전부가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죽음도 좀 명예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을 자랑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뭐 황제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을 때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어떠한 지금도 순국한 사람들 의로운 죽음한 사람들은 기억하잖아요. 기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의로운 죽음, 명예스러운 죽음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불명예스러운 죽음은 기억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감추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아주 불명예스러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유가 되냐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떠한 그 흐름이 있었냐면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명예를 찾는 것이 있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바냐, 아볼로냐, 그리스도냐 뭐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의 줄이냐, 누구에게 속한냐를 서로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이 십자가를 강조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우리를 좀 앉게 해주세요. 내 아들들을 앉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최고냐? 누가 정말 권세를 잡을 자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누가 권세와 영광, 부활 후에 그 영광을 차지할 사람이 누군가? 바울 쪽이냐? 아니면 아볼로냐? 뭐 그리스냐? 개바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의 그 권세,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 어떤 교회에서의 그 힘, 그러한 것, 우리 안에서도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그 많고 많은 죽음 중에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세, 그 예수님의 그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는 것, 가르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수치스럽게 예수님께서 정말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어떤 그 기독교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명예스러운다, 물론 영적으로 명예스러운 것이지만 그런 것이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물론 그에게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다, 내가 힘이 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치욕적인, 가장 치욕스러운,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또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따르는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명예와 권세를 마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멋있죠. 선교하는 것,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거 정말 명예스러운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 삶을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얻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순종, 수치스러움도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그 순종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너가 너 스스로는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는데 막 구원한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되게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참 믿음이 있는 삶이고 십자가의 그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좀 헌신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또 목사로 세워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안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불명의 굴욕을 담당하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옛날에 그러한 마이너리티 어떤 핍박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은 교회가 기득권이 되었잖아요. 뭐 시카고에도 우리 교회가 분명히 뭐 무시할 만한 그러한 존재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그러한 기득권자의 어떠한 그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혹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렇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어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짐승을 따라갑니까? 이 세상에서 편하려고 세상의 어떠한 권세에 순종해가지고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따라가면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순종,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병원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아주 신실하게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90%, 95% 어떻게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100%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100%의 순종.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것 같아요? 적당하게 따라가는 걸 것 같아요? 아니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목사만 완전히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 들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예배를 가면, 장례예배를 참석하면 우리 한국교회 장례예배는 그렇진 않지만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제가 얼마 전에 천주교 장례식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의 남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는데 그 천주교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천주교 그 뭐 수사가 와서, 신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사가 와서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는데 그 세례, 배티즘을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 배티즘을,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그 뿌리는 같잖아요. 요즘 좀 약간 변질되기도 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어떠한 그 십자가의 신학 이러한 것, 그 다음에 죽음 이러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세례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생각나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마음에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믿음은 어떻게 고백되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삶에 들어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의 신학을 제일 많이 강조한, 처음으로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선신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 신학을 제일 우리 현실 현대의 우리들에게까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준 종교개혁가가 있어요. 누구냐?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십자가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십자가 신학. 그냥 십자가 신학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에 동참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이 십자가의 신학을 십자가화, 십자가화라고 표현하는데, 이 십자가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cruciformity, 그러니까 cruciformity라고,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십자가화. 그래서 마이클 고던이라는 마이클 고먼이라는 분이 이제 십자가화를, 이제 십자가화라는 신학을 이제 최근에 좀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형태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화라는 것은 뭐냐? 물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죠.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고, 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십자가화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사랑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줘야 될 사람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 혼자 평안하게, 나 혼자 어떤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 그것은 결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려져야 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십자가화를 이야기할 때 이 신학적인 핵심이 뭐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그 마이클 고먼이 이야기한 이 십자가화,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이 신학적으로 첫 번째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정말 자기 부인과 희생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 권위, 자신의 그 권리, 자신의 그 유익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에는 무엇이 있어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고난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과 그 자기 희생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떡합니까? 피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 아니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뚫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세상에서의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화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존심을 건들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말하다가 뭐 하다가 갑자기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건들었다. 그러면은 와 정말 무섭습니다. 뭐 변호사비 몇만 불 들어도 그냥 아낌없이 빚내서라도 제가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자존심을 건드린다. 그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존심을 가진. 자, 근데 이러한 분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완전히 비참하고 모욕적인 죽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자체가 더 이상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정말 최고의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된 거예요.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권력에 의해서 어떤 권력 싸움하다가 쫓겨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왕의 위치에 있다가 반란으로 인해서 그 왕의 지위에서 쫓겨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종도 존귀한 종이 아니라 종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 중에도 최고의 어떠한 자리가 아니라 최악의 자리,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주의를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온전히 이제 순종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뭐 여러분도 많이 좀 찔리겠지만 저도 찔리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았는가, 정말 이러한 사랑을 했는가 하면은 참 부끄럽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최소한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온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좀 평가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어떠한 인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 갔더니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 갔더니 성도들의 그 얼굴이 참 밝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게 최고 아니에요? 아, 왔더니 그래도 다 사람들이 웰컴하는 분위기예요.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 최고의 칭찬 아니겠어요? 말씀은 좋은데 교회는 큰데 뭐 주부를 보니까 헌금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유, 자기들끼리만 뭐 하고 왔다고 인상만 쓰고 있고 냉랭하고 차갑고 그런 말 들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좀 부족하지만, 숫자가 부족하지만, 뭐 재정도 부족하지만,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미약하지만, 야,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섬김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카고 하인연합장로교회가 또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기득권이 돼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혹시 우리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목에 힘주고 어떠한 그 힘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어떠한 힘, 권세, 권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섬기는 그 섬김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하인 연합장로교회가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